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야, 대단하다 싶으시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그 조그만한 중고등부가 있었는데 형 누나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형과 누나들이어가지고 저도 그냥 따라서 놀러 간 거죠. 청계산 기도원에 금요일 밤에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뭐 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가가지고 기도했다기보다는 그냥 잤습니다. 졸고 자고 그러다가 새벽에 깨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드리고 산에서 내려오면 정말 피곤하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기도만 한 거거든요. 기도만 했고 뭐 응답이 내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기도하고 내려간다라는 사실만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렇게 산에서 졸다가 기도하다가 내려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토요일 날 오전 수업이 있었거든요. 학교를 가면 제가 어땠겠습니까? 전 잤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자다가. 기도하러 가서 제일 행복한 시간은 기도 후에 기쁨으로 내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기쁨을 누리고 계신데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기쁨을 누리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기쁨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해야 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한 장소에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제자만 데려간 기록이 여러 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다가 그리고 백성들이 이해 못할 만한 비밀은요, 제자들만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열두 제자들에게 다 설명해줘도 모를 만한 비밀은 요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히 불러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들에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어지고 빛이 났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굴이 변하고 옷에서는 빛이 너무 났다. 이 사건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람들이 변해요.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뒷모습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됐냐면요, 모세 얼굴에서 너무 빛이 많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눈이 부셔서 모세를 못 봤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백성들 앞에 나갔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면 내가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이유, 하나님을 기도하며 더욱더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변화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변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습관적으로 하고 반복할 때 우리의 삶과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변합니다. 기도를 규칙적으로 오래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 그냥 할 말만 빨리 하고 끝내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심리학에 보면은요, 노출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노출 효과라는 이론은 반복해서 가까이 할수록 닮게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반복해서 가까이 할수록 닮게 된다. 이거 정말 사실 아닙니까? 가족끼리 닮지요. 부부간에도 닮습니다. 안 닮았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부부간에도 닮습니다. 부부간에도 닮아요. 가족들 간에는 생김새도 비슷한데 목소리와 말하는 투도 비슷합니다. 가족들끼리 그렇게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노출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합숙하며 같이 사는데 어떻게 안 닮아요? 닮지. 기도는 지루합니다. 한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들으시는지도 모르는 그 기도를 한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는 답답합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하나님께서도 좀, 내가 열마디 하면 한마디 정도는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맨날 나 혼자만 말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기도는 고통스럽습니다. 같은 자세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얼마 안 가 다리에 쥐가 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사람이 변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도의 훈련, 그 지루하고 따분해 보이는 그 기도의 훈련을 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 기도의 훈련이 없기 때문에. 지루하고 고단하더라도 우리는 억지로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키 크루즈는 1938년생입니다. 그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이민 온 이민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폭력적인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했고 그 브루클린 뒷골목에서 깡패들이 많으니까 그 깡패들하고 어울려 살면서 그 중에 가장 못된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깡패가 되었고 마우마우스라는 폭력 조직의 리더가 됩니다. 그는 잔인했고 경찰도 어지간하면 그를 피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죄의 길로 정해졌고 언젠가 전기의자에 앉아 죽게 되겠죠. 1958년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 데이비드 월커스 목사님께서, 저 삐쩍 마른 백인 목사님이에요, 브루클린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니키에게 찾아가서 니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니키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을 두들겨 패고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네가 한 번만 더 나를 전도하면 나는 너를 천 개의 조각으로 잘라 죽여버릴 거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위협이 통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냐면, 네가 나를 천 개의 조각으로 잘라 죽여도 그 천 개의 조각 하나하나가 예수의 사랑을 증거할 거다. 니키는 이 예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회개했고 경찰서에 찾아가 자기의 무기와 총을 반납하고 더 이상 갱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니키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고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목사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갱을 전도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인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깡패를 가까이 했더니 깡패가 되었고 예수를 가까이 했더니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신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지루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경험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기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서 신기한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다가 바로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꿈속에서 환상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런 경험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경험대로 살려고 합니다. 신앙의 방향도 그 경험대로 정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아멘.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다 갑자기 두 명이 더 나타난 거예요. 저 두 사람들 누굴까? 자세히 보니 모세와 엘리야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나온 것도 신기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제일 신기했던 건 어떻게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을까? 모세는 지팡이 짚고 나왔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그 뒤에 아 저분들이 모세와 엘리야다 소개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을 거예요.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는 뭐냐면요. 이 성경을요. 구약 성경을 구별할 때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예언서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그렇게 불러요. 율법과 선지자.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만났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진짜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9장 3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맨 뒷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했다. 어느 가정에나 베드로 같은 분들이 있긴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감동한 베드로는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이 산에다가 텐트 세 개를 칩시다. 그래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모시고 살자.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은 신기하지 않았습니다. 맨날 만나는 분이 뭐 신기하겠습니까? 그냥 모세와 엘리야가 더 신기했고 아이고 저분들 어디 안 가시게 모셔놓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분들 여기 모셔놓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모세하고 엘리야 보려고 엄청 몰려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기해가지고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자, 텐트 셋을 짓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했던 신기한 경험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 영광스러운 순간,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다. 이거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요, 성경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에서 경험은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우선시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이셔서요. 이 목사님은 기도해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이분이 기도하시면은 귀신이 나가요. 그런데 이분이 이상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이분은 꼭 귀신을 쫓으면서 그 귀신들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어떻게 귀신이 됐냐? 라고 물어보면 이 귀신들이 다 하나같이 사연이 있어요. 뭐 나는 어디서 무슨 사고로 죽었다, 나는 어디서 무슨 약을 먹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분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귀신은 원한에 맞춰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성경에 없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굴하지 않고 그건 성경이 틀린 거고 내가 이렇게 만나봤는데 이게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변화산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내려가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올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확인하시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시면 안 돼요. 세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 은혜는 집에 가셔서 가정에서 나누십시오. 그 은혜를 나누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채우세요.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가십시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은혜를 나누십시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 지금 하나 다짐을 하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아니 회사에 가면, 친구를 만나면 내가 이번 주에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오늘 받았던 설교의 은혜를 나누겠다.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서 나누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만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라. 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의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왕이 되면 그 옆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기적을 통하여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앞으로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냐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바로 결론은 이겁니다. 신기한 경험 지나갑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만 보여라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뜨거운 교회에 점잖은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교인들은 이 목사님이 뜨겁지 않다고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뜨겁게 모여서 목사님을 내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합의를 하고 목사님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또 뜨겁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교회는 뜨겁지가 않네라고 해서 또 한 무리의 교인들이 뜨거운 교회, 더 뜨거운 교회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뜨거움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분명히 뜨거워야 됩니다. 제대로 모이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제일로 중요한 건 나의 뜨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감정이 아니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정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인도자를 인정하고 예수 따라가며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자, 내가 일주일 동안 십자가 한 번은 봐야지, 이 생각으로 예수 따르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내 삶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며 균형 잡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흔들립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마음이 편안할 때도 있고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에 폭풍이 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마다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일어서야지, 내가 예수를 바라봐야지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매일매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수를 매일매일 바라보는 첫 번째 방법은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기 전 1분 정도 침대에 누워서 1분 정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눈을 뜨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내 하루의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밤에 자기 전에 1분 정도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통 밤에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왜 그 얘기를 했을까? 내가 그때 왜 실수를 했을까? 그러면서 이불을 걷어차요. 그걸 이불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불을 걷어차며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지? 그걸 한 1분 정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때 이거 감사했습니다, 이때 이거 감사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1분 정도 드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매일매일 성경 보는 겁니다. 많이 읽을 필요 없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읽으세요. 아닌 분들은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한 절이라도. 매일매일 사업장에 문을 열고서 말씀 한 구절 읽고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회사 가서 잠깐 동안 일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쉽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 기도를 생활화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내 삶 속에서 틈틈이 기도해야 돼요. 정해진 장소 필요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운전하면서 하나님, 근데 오늘 제가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미팅 좀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화나는 일 있고 급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잠시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제 인생의 이 길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니콜라스 헤르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더 로렌스라고도 불리우는 분이었는데 1614년에 프랑스 로렌 지방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갔는데 보병으로 전투에 참여했다가 스웨덴 군대와 전투 중에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3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게 됩니다. 그는 군대에서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 어느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는데 이 성격이 평생 다른 사람을 섬길 만한 성격이 못 돼서 이거 하인 일도 못하겠다, 그래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 50살이 되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가 뭐 공부를 많이 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이 수도원에서 먹구나 살 수 있게 가장 힘들고 천한 일 시켜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러자 수도원에서는 그러면 남들이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은 가장 험하고 더러운 일, 뭐냐면 주방에서 요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주방은 그냥 늘 불 때는 연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요리를 너무 싫어했지만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순종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브라더 로렌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브라더 로렌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혼자 이야기를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저 니콜라스가 미쳤다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자기 혼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조용히 들어보니 니콜라스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을 하는 동안 노래를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부엌을 천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식사를 먹는 수도사를 보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은 니콜라스의 얼굴 속에서 평화를 느꼈고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콜라스 얼굴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가 누리는 평화는 도대체 무엇일까? 저 가장 험한 일을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도 평안한가?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자들과 성직자들이 이 브라더 로렌스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대단한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책 대신 접시하고 후라이팬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존경했고 그는 끝내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건데 주방장이 원장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부엌에서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도 잠시도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브라더 로렌스처럼 사십시오. 집에서 요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면서 예수를 부르십시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혹은 운전을 하고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그 순간에도 예수를 부르십시오.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의 바다 속에서 오직 흔들리지 않는 예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스스로의 경험을 믿으며 삽니다. 내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브라더 로렌스처럼 내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